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침묵해왔던 중국이 이를 북러 관계 발전에 관한 사안은 자신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파견하는 문제에 중국이 침묵하고 있는 걸 놀랍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뭐냐는 외신 기자 질문에 우리는 최근 관련 보도와 각국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이어서 조선과 러시아는 각각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양국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 스스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관해 추가 질문까지 나오면서 외신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미국은 약 8천 명의 북한 군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중국이 확인할 수 있는지 또한 해당 문제에 관해 북한과 소통했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린 대변인은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지난달 31일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쿠르스크주에 북한군 8천 명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린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발언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에 중국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9일 CNN 방송은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북한을 압박해달라고 설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정세에 끼칠 파급 효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중국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29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대니얼 크리턴 브링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쉐펑 주미 중국 대사와 쉐 대사 관저에서 면담했다고 이틀 뒤인 31일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습니다. 두 미국 당국자는 중국 측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러시아 파병 제한 또는 중단을 위한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또한 제이크 셀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북한군 파병을 둘러싼 우려를 중국에 전달하라고 최근 각 기관에 지시한 걸로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워싱턴 DC에서 미한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중국 양측이 이번 주에 활발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거란 기대를 미국이 갖고 있는 점을 중국 측도 잘 알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오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 흐름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백인 여성들의 지지 방향이 중요해졌다고 뉴욕타임스가 해설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달 31일자에서 흑인 남성 유권자들이 지금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주목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백인 여성들의 표심이 더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백인 여성은 미국의 인구 구성에서 가장 많은 집단으로 전체 유권자의 30%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왔습니다. 앞서 두 차례 대선에 출마했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백인 여성 득표에서 매번 상대 민주당 후보를 눌렀습니다. 특히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을 때 백인 여성들의 표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후보는 백인 여성 유권자 표 47%를 가져가 45%에 머물렀던 클린턴 후보를 앞섰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투기들이 31일 한반도 인근에서 공중연합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일본 해 공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날로 엄중해지는 가운데 양자훈련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음 달 유럽연합 EU 회원국인 몰타를 방문한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라브로프 장관이 다음 달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몰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러시아 매체인 베도모스티가 1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툴레인 대학교의 고고학 연구팀이 고대 마야 문명을 간직한 유적지를 아마존 밀림 숲에서 발견해 화제입니다. 미국 NBC 방송 등 주요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유적지의 위치는 미국 땅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만으로 휘어있는 지형의 멕시코 캄페체주의 아마존 밀림 속이고요. 피라미드, 도로, 대형 원형 극장을 갖췄던 인구가 3만에서 5만 정도였을 고대 마야 문명의 흔적으로 분석됐습니다. 서기 8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 문명이 사라져서 숲에 가려졌거나 땅 속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발견한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아마존의 산림 황폐화 문제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1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레이저 측정 방식의 항공 지도를 들여다보던 이 툴레인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 우연히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인류학적 가치는 물론이고요. 그동안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외딴 오지에서의 고고학적 조사 방식에 아주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가능케 한 드론을 이용해서 레이저 지도를 만드는 측량법, 라이다라는 기술이 잃어버렸던 문명 세계를 찾아주는 열쇠 같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발견을 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약 50제곱킬로미터의 유적지를 찾고 발굴하는데 100년이 걸렸다면 이 라이다를 이용하면 단 2주에 2000제곱킬로미터까지 가능한데요. 레이저를 이용한 측량 지도를 만들고 분석하는데 겨우 몇 제곱킬로미터에 10만 달러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이랍니다. 자, 고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마야 문명지로 평가하는 새 마야 도시, 인근에 있는 호수 이름을 써서 발레리아나로 명명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21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도 원산과 장전은 종일 가끔 비 내리겠고요. 함경남도 신포와 장진 그리고 함북 김책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 소식 있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이고요. 함경도 지역은 눈도 내릴 수 있는데 1cm 안팎을 예상합니다. 토요일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3도입니다. 평양과 신의주 아침 최저가 10도고요. 원산이 11도, 개성이 13도로 가장 높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9도, 청진 7도, 희산은 영하 1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22도고요. 가장 높은 곳은 해주 23도입니다. 함흥과 원산의 낮 최고는 19도고요. 중간 해산 1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5m, 먼바다 3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2.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대선이 4일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특집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J.D. Vance to be the next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특집 순서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입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 들으실까요? 지구촌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Tastes like strawberries on a summer evening And it sounds just like a song I want more berries and that summer feeling It's so wonderful and warm Breathe me in, breathe me out I don't know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예, 올해 미국 대선에서 선거일 전에 투표하는 사람의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헤즈볼라와의 휴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과 보잉사의 파업으로 미국의 10월 신규 일자리 증가가 12,000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정부가 이란 당국의 독일인 사형 집행에 반발해 국내 이란 영사관 3곳을 모두 폐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국 대선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공식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사람의 비율이 50%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네요.
네, 등록된 유권자 가운데 54%가 이미 투표했거나 선거일 전에 투표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국 여론조사업체인 갤럽이 10월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14일에서 27일까지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투표를 마친 사람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등록된 유권자 가운데 20%가 이미 투표를 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20%?
예, 그리고 선거일 전에 투표장에 가려는 사람의 비율은 34%였습니다. 반면에 선거 당일에 투표하려는 사람의 비율은 42%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항목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자, 2020년 대선 때 비슷한 기간 실시한 조사 비율에서 해당 비율이 각각 36%, 그리고 28%, 32%였습니다. 자, 2020년과 2024년을 이제 비교해보면 네. 미리 투표했거나 하려는 사람의 비율은 떨어지고 당일 투표하라는 사람의 비율은 올랐습니다.
네. 자, 등록된 유권자 가운데 20%가 이미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그럼 유권자 수가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예, 미국 플로리다 대학 투표연구실 집계를 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약 6,500만 명이 조기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약 3,500만 명이 투표장에 직접 나갔고요. 약 3,000만 명은 우편으로 투표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선에서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한 사람의 수는 약 6,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자,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에는 여성 관련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30일 위스콘신주에서 유세했는데요. 유세 연설에서 여성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자신이 여성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 후보 발언은 낙태 문제 민감한 여성 유권자들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요.
네.
해리스 후보가 31일 이 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말을 들어보죠.
Listen, it's just, it actually is, I think, very offensive to women in terms of.
네, 그것은 여성의 주체성과 권위, 권리, 자기 몸을 포함해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모욕적이라고 해리스 후보는 비난했습니다. 또 이것은 트럼프 후보가 여성과 여성의 주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날 애리조나주 유세에서도 같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그런 비난을 두고 트럼프 후보 쪽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트럼프 후보 진영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31일 성명에서 트럼프 후보가 여성 수백만 명에게 사랑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복귀하면 모든 여성을 위해 미국을 강하고 안전하며 다시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 31일에 뉴멕시코주에서 유세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불법 이주민 문제를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을 들어보죠.
I mean, you see what we have, and they're destroying our country, and they're ruining your state. They're letting millions of people come in.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가 미국을 파괴하고 뉴멕시코를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수백만 명을 들여보내서 뉴멕시코를 망치고 있다며 나가서 투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뉴멕시코 주도 불법 이주민 문제가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주처럼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주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국경 문제가 뉴멕시코주에서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이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고 실제로 자신이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동 소식입니다. 자,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렛 맥거크 백악관 중동 조정관과 아모스 호크스틴 특사가 31일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휴전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합의를 집행하고 안보에 대한 레바논 발 위협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능력과 결단력이 중요한 문제라고 네타냐 총리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레바논 총리가 이스라엘이 휴전을 거부했다고 비난했네요.
네, 나지브 미카티 총리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확대됐다고 비난하고 이스라엘이 휴전 노력을 거부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이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1일 베이루트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근거지를 폭격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30일과 31일 연이틀 레바논 동부 발백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측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겨냥한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휴전 방안이 마련됐다는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휴전 초안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60일 동안 휴전하면서 헤즈볼라는 레바논 리타니강 이북으로 이스라엘은 휴전 첫 주에 철수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자, 리타니강은 이스라엘과의 경계선에 대해서 이제 대략 30km 떨어져 있는데요. 자, 경계선과 리타니강 사이에는 유엔 평화유지군만 배치하고 경계선에 따라 레바논 정부군이 배치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휴전안을 두고 미국 정부 쪽에서는 어떤 얘기한 겁니까?
네, 션 샤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많은 보도와 돌아다니는 초안이 있는데 모두 현재 협상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방안이 향후 협상의 기본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쪽에서 사상자가 나왔다고요?
예, 헤즈볼라가 31일 이스라엘 북부의 두 곳을 공격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먼저 레바논 경계선에 있는 메툴라 지역에 로켓이 떨어져 5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4명이 타이 출신 농장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후 하이파 외곽에 있는 키부츠 이 집단 농장 근처에서도 로켓 공격으로 남성과 여성 각각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헤즈볼라 쪽에서도 공격을 확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하이파 북쪽 지역으로 로켓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이스라엘군은 갈릴리 서부 지역으로 날아오는 발사체 55개를 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헤즈볼라 공격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숨진 사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이스라엘 당국은 헤즈볼라가 로켓과 드론, 미사일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과 점령지 골란 공원을 공격해 60명 이상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레바논에서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 공격으로 2,800명 이상 숨졌다고 영국 BBC 방송이 레바논 정부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자 가운데 2,200명은 지난 5주 동안에 나온 것이라고 BBC는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일자리 지표가 발표됐네요.
그렇습니다. 미노동부는 10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달 대비 12,000개 증가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자, 전달인 9월에 추가된 일자리가 22만 개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 11만 개에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신규 일자리 증가분 1만 명대는 상당히 오랜만인데요?
예, 지난 10월의 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강타했던 지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네.
노동부는 10월 일자리 지표를 발표하며 8월 고용 증가폭은 기존 15만 9천 개에서 7만 8천 개로
네.
9월의 증가폭은 25만 4천 개에서 22만 3천 개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9월의 경우 일자리 증가가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평가가 네. 나왔었죠.
아니, 10월에 일자리가 이렇게 적게 는 이유가 뭘까요?
네, 자연재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연재해.
예, 지난 9월 말 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플로리다에 상륙한 데 이어 10월에는 허리케인 밀턴이 다시 상륙해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그렇죠.
노동부는 허리케인에 의해 일부 업종의 고용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게다가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일자리 순성장을 낮추는데 영향을 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는데요.
네.
자, 노동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허리케인과 보잉사의 파업으로 최대 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지금 8월과 9월의 지표도 기존보다 조금 더 내려 잡혀 있네요.
맞습니다. 자, 8월과 9월 일자리 증가치가 총 11만 2천 개나 낮게 조정이 됐는데 네. 자, 이건 노동시장이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활발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코메디카 은행의 빌 애덤스 수석 경제학자는 10월의 큰 일회성 쇼크 때문에 노동시장 방향이 바뀌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9월 일자리 증가 하향 수정은 이러한 쇼크가 발생하기 전부터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노동시장의 어떤 냉각이라는 표현은 예.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자, 하지만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10월 노동지표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미국은 높은 이자율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란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앞서 발표된 경제성장 GDP 보고서입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이전 분기 대비 연율로 2.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시장의 전망치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이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자, 개인 소비지출은 3분기에 3.7% 증가하며 전분기 2.8%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네, 신규 일자리 수치와 함께 10월의 실업률도 발표가 됐죠.
예, 10월 실업률은 4.1%로 9월과 동일했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4%로 전망치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완화되면서 이 미국에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다음 주에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걸로 보이고요. 올해 마지막 금리 회기가 열리는 12월에 또다시 인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노동지표가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나온 마지막 경제지표인 거죠.
맞습니다. 자,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안이 바로 이 경제죠.
네.
그만큼 이번 보고서가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입니다. 자, 일단 수치상으로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입니다.
노동지표에 대해서 어떤 두 대선 후보 쪽 반응도 있었습니까?
야, 캐롤라인 레빗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일자리 보고서는 재앙이며 카멀라 해리스가 우리 경제를 얼마나 나쁘게 파괴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동자 가족들이 해리스 바이든 경제 의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고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실업률은 4.1%로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으로 인한 파괴와 새로운 펍 활동으로 일자리 성장이 감소했다며 허리케인 복구와 재건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11월에 일자리 성장이 회복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독일이 이란 영사관을 폐쇄한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예, 독일 정부가 이란 당국의 독일인 사형 집회 반발에 국내 이란 영사관 세 곳을 모두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부부는 10월 31일 독일 시민 처형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란에 여러 차례 분명하게 알렸다며 프랑크푸르트와 함부르크, 뮌헨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 시민이 이란에서 처형됐다는 예. 거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이란 사법당국은 지난달 28일 이란계 독일인 잠시드 샤르마흐드 씨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은 지난 2008년 이란 중부 시라즈 모스크 테러에 가담한 혐의로 이중국적자인 샤르마흐드 씨를 체포했고요. 이른바 지상의 부패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죄목은 이란 당국이 이슬람 도덕과 관련된 범죄를 포함해 광범위한 범죄를 지칭할 때 네.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의 얘기는 이란이 샤르마흐드 씨를 처형한 건 이건 부당하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중동의 최근 긴장된 상황에서 샤르마흐드 씨를 처형한 것은 이란의 독재적이고 부당한 정권이 정상적인 외교 논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 양국 관계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독일이 독일 안에 있는 이란 영사관 세 곳을 폐쇄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란 외교관들이 모두 문을 닫는 건가요? 독일에 있는?
그건 아닙니다. 자, 독일 정부는 샤르마하드 시뿐 아니라 부당하게 억류된 다른 독일인들을 석방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베를린에 있는 이란 대사관은 계속 운영하도록 허용할 것이며 외교 채널과 테헤란의 대사관은 계속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독일 정부가 앞서서 이 샤르마흐드 씨의 석방을 계속 요구를 해왔었군요.
네. 독일 정부는 샤르마흐드 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석방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샤르마흐드 씨 가족도 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샤운 마르드 씨의 딸 가잘레 샤르마흐드 씨는 지난달 28일 VOA에 아버지가 처형되더라도 정의를 요구하는 운동을 침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잘레 씨는 이후에 또 이란 당국이 아버지의 죽음을 미국과 독일에 알렸다고 전해왔다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독일과 이란 사이의 이런 외교 갈등에 유럽연합도 입장이 나왔네요.
예,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성명을 통해 유럽 시민의 처형은 이란과 EU 간의 관계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EU가 중대한 조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EU는 앞서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이란 군 고위급 인사와 이란 항공사 세 곳에 제재를 가한 바 있는데요. 이 독일 외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EU 테러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대선 특집으로 민주공화당 부통령 후보들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논평 순서입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라 쿰파르시타로 잠시 쉬어갑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선 제도는 일반 투표로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종의 간접선거입니다. 이 제도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런 독특한 특징 탓에 선거인단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자주 벌어집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논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일반 유권자의 표심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유권자가 아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기 때문입니다. 또 한 주에서 이긴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표를 모두 가져가는 승자 독식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승자가 지역 선거인단을 독식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패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그대로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선거인단 제도의 단점 가운데 역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전국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어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져 낙선하는 경우입니다.
Lawmakers returned to work Wednesday night to count and certify electoral college votes. Vice President Mike Pence in his capacity as President of the Senate reconvened the
반면에 선거인단 제도를 옹호하는 진영도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선거인단을 유권자들이 직접 뽑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선거인 수를 주별로 할당하는 방식도 옹호합니다. 선거인단 할당으로 인구가 적은 주와 많은 주 사이에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방식이라면 후보들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만 집중하고 외곽 지역은 무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 이기려면 되도록 더 많은 곳에서 이겨야 합니다.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선거인단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제도를 고치거나 아니면 아예 일반 투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선거인단 제도 수정 방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각 후보가 지역 일반 투표에서 획득한 표 수에 비례해 지역에 배정된 선거인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2017년에 펴낸 보고서에서 1940년대 말에서 1979년까지 의회가 많은 선거인단 개혁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선거인단 제도를 개혁하거나 폐지하려는 헌법 수정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5차례, 그리고 하원 본회의에서 2차례 논의됐습니다. 또 선거인단 관련 수정안이 상원에서 2차례, 하원에서 1차례 통과된 적이 있지만 양원에서 동시에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대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선 특집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들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이디 벤스 공화당 후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이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삶은 전형적인 작은 마을 소년의 성공기입니다. 벤스 후보는 애팔레치아 지역에서 자랐고 명문 아이비리그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역사상 최연소 부통령 가운데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벤스 후보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켄터키주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제이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출생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벤스 후보는 켄터키주 잭슨이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Now when I proposed to my wife, I said, honey,
아내에게 청혼했을 때 나는 12만 달러의 로스쿨 빚과 켄터키 동부 산자락에 묘지 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후보 할머니는 매머로 알려졌다고 존 홀랜 켄터키주 브레스이 카운티 보안관은 말합니다.
그는 항상 매머와 함께 여기 내려왔어요. 그녀는 산 생활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그를 산으로 데려오곤 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전된 총 19정을 집안에 뒀던 엄격한 욕쟁이 할머니 밑에서 대부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의붓 아버지의 성을 따라 JD 하멜로 불렸던 벤스 후보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생애 첫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때 그는 미들타운 고등학교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회장이 됐습니다. 벤스 후보는 해병대에서 복무한 이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한 벤스 후보는 미래의 아내가 될 동료 학생 우샤 칠루쿠리 씨와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학교 친구 제임스 아이머스 씨는 두 사람을 다 알았습니다.
그녀는 JD가 로스쿨을 마친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고 장래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일부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벤스 후보는 2016년에 발표한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이후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미국 노동자 계급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에서 어린 JD의 무뚝뚝한 할머니 역은 배우 글렌 클로스 씨가 맡았습니다.
But you got to decide. You want to be somebody or not.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켄터키주를 사랑하는 오하이오주 출신 JD 벤스는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됩니다.
JD Vance to be the next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벤스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출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앞서 벤스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리켜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자신은 절대 트럼프의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되면서 그의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선거에서 패배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2020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벤스 후보는 중국과 동아시아에 대해 매파적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에는 반대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관한 VOA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민간인 사상자를 정말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벤스 후보의 고향인 미들타운 주민들은 대체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합니다. 스티브 딜먼 씨는 벤스 후보가 16살이었을 때 그를 고용해 첫 일자리를 줬습니다.
그가 이룬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된 것만으로도 마음속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맥킨리 스트리트 출신의 이 남자는 이제 잠재적으로 미국의 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40세인 벤스 후보가 만일 당선된다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 됩니다.
이번에는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입니다. 팀 월즈 후보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되기 전에 중서부 미네소타주에서 주지사로 두 차례 선출됐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월즈 후보는 네브래스카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현재 자신 부통령 후보 주지사가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종종 이야기합니다. 네브라스카 주민들은 월즈 후보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또 현재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조원우 기자입니다.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인생의 첫 절반을 네브래스카주의 이 시골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이곳은 가장 가까운 주요 공항이 차로 5시간 정도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풍경이라면 대개 곡물 저장 창고들입니다. 이곳 사람 일부는 월즈 후보에게서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네브래스카 얼라이언스 주민 베키 포트 메실 씨의 말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그를 보면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는 학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높은 도덕적 잣대와 훌륭한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즈 후보는 네브래스카주 웨스트 포인트에서 태어나 인구 2,600명에 불과한 발렌타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거물급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네브래스카주 발렌타인 주민 톰 엘리엇의 말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팀의 커리어를 아마 조금 멀리서 지켜봐왔습니다. 아마 이번 단계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월즈 후보가 10대 때였을 때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가족은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좀 더 친척들에게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I grew up in Butte, Nebraska. A town of 400 people. I had 24 kids in my high school class.
월주 후보의 친척들이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한 농부인 삼촌 제롬 레이먼 씨는 조카에게 투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억하는 작은 마을의 그 아이는 너무 착해서 큰 세상의 도전에 맞설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아이였어요. 착한 아이였죠. 스포츠를 좋아했습니다. 팀은 푸틴에게 충분히 강하게 맞설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걱정됩니다.
중서부 시골에서 자란 월주 후보는 낚시와 사냥을 즐기고 총에 대한 애정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월주 후보의 사냥용 위장모자는 이른바 비포장도로 민주당원, 시골 지역 민주당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바버라 크리체 씨의 말입니다.
위장복화 사냥은 네브라스카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티켓을 위해서 그걸 다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한국전 참전용사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월주 후보는 17세에 주 방위군에 입대해 24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골 유권자에게는 월주 후보의 군복무와 총기 소유 이력이 그가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브래스카주 발렌타인 주민 스티븐 헤일 씨의 말을 들어봅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나는 저들이 우리에게 하려는 것처럼 그의 총을 빼앗지 않을 겁니다.
월주 후보는 또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데 이는 보수적인 네브래스카주 분위기와는 상충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일부 교회에는 태아를 위한 추모비가 있고 도로 곳곳에 낙태 반대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주민 마이클 워트먼 씨의 말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언제나 프로라이프입니다. 누구든 프로라이프 후보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월주 후보는 체드런 주립대학에서 교육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체드런 대학이 있는 체드런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기 있어 보입니다. 최근 누군가 교정 내 성조기 옆에 트럼프 캠페인 깃발을 개양해서 대학 행정부가 그 깃발을 내려야 했습니다. 체드런 주민인 마일스 베넌 씨는 월주 후보의 지역적 뿌리가 반드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치에 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가족들이 많아요. 많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에게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표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이곳 사람들 일부는 월주 후보가 시골 네브래스카주에 15분간의 유명세를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보수적인 주에서는 뿌리를 공유한다고 해서 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대선 특집으로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와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교회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극과 극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s your new freelance job going?
Oh, it's feast or famine. One week I'm swamped with work and the next week it's dead. I can't seem to find a balance.
But you knew what you signed up for when you quit your job.
I know. I just have to keep networking and hopefully it'll even out. I'd love a steady flow of work instead of these crazy ups and downs.
좌니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어떤 주는 일이 너무 많고 어떤 주는 일이 너무 없다며 극과 극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feast or famine.
향연 아니면 기근입니다.
One week I'm swamped with work and the next week it's dead.
한 주는 일이 너무 많고 그 다음 주는 일이 전혀 없어요.
I made $1,000 last week and this week I'll make nothing.
지난주에는 $1,000를 벌었고 이번 주에는 하나도 벌지 못할 겁니다.
It's feast or famine.
향연 아니면 기근입니다.
It's feast or famine.
사람이 극과 극이라는 표현 대화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John, how's your new boss treating you?
Oh, it's feast or famine. Some days he's really supportive and gives me a lot of praise, but other days it feels like I can't do anything right.
Is there any pattern to it?
Not really. It just depends on his mood, I guess.
I hope it evens out soon.
존이 새로운 상사가 어떤 때는 너무 지원을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떤 때는 내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낀다. 극과 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t's feast or famine. Some days he's really supportive and gives me a lot of praise, but other days it feels like I can't do anything right. It's feast or famine.
향연 아니면 기근입니다.
It's either feast or famine.
대화 해석해보죠.
How's your new boss treating you?
새 상사가 어떻게 대해줘요?
It's feast or famine.
향연 아니면 기근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Is there any pattern to it?
어떤 패턴이 있나요?
Not really.
그렇지 않아요.
It just depends on his mood, I guess.
제 생각에 그의 기분에 따라서인 것 같아요.
I hope it evens out soon.
곧 균형이 맞춰지길 바래요. 자, 이번에는 한 주는 돈을 많이 벌고 한 주는 하나도 못 벌었다. 극과 극이라는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how's your new freelance job going?
It's feast or famine. One week I'm swamped with work and the next week it's dead. I can't seem to find a balance.
But you knew what you signed up for when you quit your job.
I know. I just have to keep networking and hopefully it'll even out. I'd love a steady flow of work instead of these crazy ups and downs.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s your new freelance job going?
프리랜스 직업 어때요?
It's feast or famine.
극과 극입니다.
One week I'm swamped with work, and the next week it's dead.
한 주는 일이 너무 많고 그 다음 주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But you knew what you signed up for when you quit your job.
그러나 일을 관둘 때 그럴 거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한 주는 돈을 많이 벌고 한 주는 하나도 못 벌었다. 극과 극.
It's feast or famin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your new freelance job going?
Oh, it's feast or famine. One week I'm swamped with work and the next week it's dead. I can't seem to find a balance.
But you knew what you signed up for when you quit your job.
I know. I just have to keep networking and hopefully it'll even out. I'd love a steady flow of work instead of these crazy ups and downs.
BOA 메일 영어는 BOA 메일 영어 플러스로 BOA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보기 원하시면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veryday English, BOA 메일 영어 오늘은
It's feast or famine.
향연 아니면 기근, 극과 극을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0월 14일 타이완과 관련 섬 주변에서 기록적인 규모의 전투기와 군용기를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군사훈련이 타이완의 독립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국경절 연설에서 중국은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으며 중국이 병합이나 침해할 경우 저항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타이완 섬에 대한 하루 동안의 봉쇄 훈련에 대해 불합리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공보실장은 성명에서 중국의 군사작전이 무책임하고 불균형하며 불안정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매튜 밀러 대변인은 성명에서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해협과 타이완 주변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절 기념 연례 연설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은 부당하며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중국의 자제력을 갖고 행동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며 국제적 관심사인 타이완 해협과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공보실장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며 현재 이 지역의 군사적 태세와 작전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타이완 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이해관계가 있다며 우리는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과 세계 공동성명 그리고 6개의 보장에 따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메디엔테의 플라이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ondering if she's got the guts to take it. Running down her dreams in a dirty dress. Now her heart's a mess. Praying she will find a way to make it. So keep on climbing though the ground might shake. Just keep.